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미 노동통계국은 5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7만 2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개, 또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개를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그 전달인 4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6만 5천 개 증가해서 다소 주춤하면서 고용시장이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큰 폭의 고용 증가세가 5월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시장에서는 고용 둔화 국면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기의 호황이 이어질 경우 금리 인하는 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명분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두고 당분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방 주요 경제권의 중앙은행들은 피벗, 통화 정책 전환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스위스 중앙은행, 지난달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각각 기준금리를 내린 데 이어서 이달 5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 6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0%로 시장 전망치인 3.9%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이로써 27개월 연속 실업률 4.0% 미만의 기록은 중단됐습니다. 앞서 이 같은 기록은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홍콩 최고법원인 종신법원에서 영국인 판사 두 명이 사임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정치 상황을 그 이유로 언급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법무부는 종신법원의 비상임 판사인 조너선 섬션 판사와 로런스 콜린스 판사가 사임계를 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영국인이고 영국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이 가운데 콜린스 판사는 성명을 내고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섬천 판사는 사임계 제출 관련 현안에 관해 다음 주에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예고했습니다. 콜린스 판사와 섬션 판사는 각각 2011년과 2019년부터 홍콩 종신법원의 비상임 판사로 재임해왔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홍콩 법원에서 민주화 운동가 14명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지 한 주 만에 이 두 판사의 사임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홍콩 법원은 국가보안법상의 전복 음모 혐의를 적용해 전 입법회 의원 등 14명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추후 형량 선고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최대의 관련 사건입니다. 총 47명이 기소된 가운데 무죄를 주장한 14명의 유죄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에서 관습법을 채택한 유일한 사법권역으로 기본법에 따라서 해외 판사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제공하고 조종사도 훈련시키겠다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일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 업체 다쏘가 제작한 미라지 2000-5 전투기에 우크라이나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될 전투기 수량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의회 연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미 공화당 지도부가 6일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오는 7월 2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 의회 합동회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점이 매우 감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토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구조, 정치 구조를 위한 근본적인 체제라고 미 국가안보부 부보좌관이 평가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는 매우 유능하며 잘 유지되고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전적 해설을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17도, 최고기온 13도에서 25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 이후 3국 협력이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추구하는 안보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미한일 3국 협력을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수석부 보좌관은 6일 미한일 3국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구조와 정치구조의 근본적인 실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이너 수석부 보좌관은 이날 신미국안보센터의 2024 국가안보 컨퍼런스에서 인태지역에서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 파트너 관계 중 미한일 협력을 가장 먼저 꼽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the ROK, including at the head of state level, unimaginable.
사이너 수석부 보좌관은 국가 정상급을 포함한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했다며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협력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너 수석부 보좌관은 이 밖에 필리핀과의 국방협력 강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영내 4자 안보협의체 쿼드, 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오커스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들은 방어적이며 영내 안정성을 강화한다며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력 관계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이웃국들을 강압하려는 국가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이 구조는 강압을 방지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중국을 우회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파이널 수석부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유럽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동맹들과 관계들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we're proudest of in this administration is that we have strengthened our European alliances, we have strengthened our Indo-Pacific relationships and alliances, and we have actually deepened.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 사이의 상호 연결을 심화시키고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을 강화하며 이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와 동맹국들, 유럽,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우리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으며 세계에서의 미국의 힘의 토대이자 미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요소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널 수석부 보좌관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 이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카메도슨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인도태평양에서의 소다자주의의 부상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한일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러 가지 중요한 계획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had the historic summit at Camp David last August, where a number of
그러면서 바로 지난주에 커트 캠벨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 측 대표를 초대해 앞서의 약속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진행했다며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청년 리더십, 파푸아 뉴기니 산사태 이후 구조와 복구 노력 지원과 관련한 중요한 새 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모든 다자간 참여와 중첩되는 협력 관계의 격자형 구조는 지역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이런 협력관계가 기존의 지역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라며 이러한 협력은 지역구조를 강화하고 보완하며 자원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 자체의 회복력을 총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다자간 접근이 미국에서 강력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도슨 부차관보와 토론에 함께 참여한 야마다 시게오 주미 일본 대사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삼국 간 협력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고 그 결과 삼국 간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한 진전은 국방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The most significant progress we have seen is the area of defense cooperation.
10월에는 처음으로 미국 전략자산과 일본, 한국의 전투기가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이 있었고 12월에는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성화했다는 것입니다. 야마다 대사는 미한일 3국 공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협력의 수준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3자 회담을 열고 공중, 수중, 해상,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올 여름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3국 안보 협력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미한일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에 표준 운영 절차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밀착 속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신뢰 외교를 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 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지난달 7일 집권 5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을 계기로 한러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직접 한국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을 계기로 이루어진 이번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어떠한 러시아를 혐오하는 태도도 보지 못했고 분쟁 지역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없다며 우리는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공개 석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를 구하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이례적으로 우호적인 발언은 추후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 변화는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산 무기 구매가 지금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 발언이 한국이 주시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 수위가 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호진 한국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앞서 지난 4월 27일 한국 공영방송인 KBS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았지만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건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러시아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역시 러시아가 안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러시아도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그런 군사 무기랄까 또는 기술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상호 약속이 지금 이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북한과의 밀착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답방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미국 등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고 이런 열망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회담의 동기로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과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시험 발사장도 해체했지만 미국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두둔하긴 했지만 북한의 핵 보유를 지지하는 등의 노골적 표현은 없었다며 미국 책임론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핵화 대화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간접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 인정 이런 톤의 발언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화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또 한러 관계의 앞날과 관련해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달성한 관계 수준을 부분적으로라도 유지해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도록 강요받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한국 지도부의 선택이라며 우리 쪽에선 채널이 열려있고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본격적인 장기 집권에 들어간 푸틴 대통령으로선 자국 경제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북한의 탄약과 무기 지원이 절실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신냉전 구도의 얽매이기보다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더 원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양국이 모두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월해버리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얘기할 정도이고 또 푸틴 대통령도 거기에 화답하는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인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한국과의 협력은 아마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죠.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푸틴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미 대선 결과가 미한, 한러 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힘든 대선 이후 상황에 대비해 한국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그 변화 공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가 어느 면에서는 더 밀착되거나 좀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전략적 공간이랄까요? 운신의 공간들을 일정 부분 서로 만들어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홍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낮춰보진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밀착은 상당한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는 매우 유능하며 잘 유지되고 있다고 미국 미사일 방어청장이 밝혔습니다. 요격 역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요격 능력도 곧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 MDA의 히스 콜린스 청장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망인 지상기반 외기권 미사일 방어 GMD 체계는 매우 유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Absolutely. Ground based mid-course defense, very capable system, hitting 20 and still the only homeland missile defense system that we have.
콜린스 청장은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사일 방어청과 2024 예산안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양적 질적 위협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GMD는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을 탄도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국토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며 우리는 그 준비태세를 매우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사일을 비행 중간 단계에서 격추하는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 GMD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린스 청장은 또 우리는 이런 요격 시스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여러 시스템에 대한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면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요격을 위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에서 지상기반 요격 미사일 GBI를 발사했다면서 두 가지 능력을 시연했으며 하나는 3단계, 2단계 선택 발사였는데 이는 새로운 능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몇 분의 추가 요격 결정 시간을 확보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요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launched a GBI out of Vandenberg, California to intercept. We demonstrated.
앞서 지난해 12월 미사일 방어청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한 개량된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 GBI로 공중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ILBM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히고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도 지난 4월 미 국방산업협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본토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상기반 외교권 미사일 방어 GMD 체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상시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GBI는 GMD 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로 현재 미군은 GBI를 보완 대체할 차세대 요격미사일 NGI를 개발해 오는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가 이틀 만에 한반도 상공에 다시 출격했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데이터 24에 따르면 리벳 조인트는 한반도 시각으로 6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56분경 한국 서해 상공에 도달한 뒤 오후 5시 50분까지 인천과 경기도 남부, 강원도 홍천을 수차례 오가며 정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리즈벳 조인트는 고도 약 3만에서 3만 1000km에서 비행했습니다. 앞서 미 공군은 4일에도 리벳 조인트를 한반도에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리벳 조인트는 이틀 만에 같은 지역에서 작전을 펼친 겁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정보와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특히 미사일 발사 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리벳 조인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지하고 정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미국과 한국 공군의 주요 정찰 자산이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예측치 못할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란 제목의 논평을 싣고 지난달 29일 일본에서 발진한 미 공군 정찰기 RC-135U 컨베센트가 한반도에 출격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한반도 동해 방향으로 이동 중이던 그러다 좌치를 감췄던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북러 간 유류 거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제재 선박인 천마산호가 러시아로 향한 이유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인근 바다에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의 위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6일 오전 12시 32분경 러시아 나후카항에서 남서쪽 약 7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어 곧바로 위치 신호를 끈 듯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천마산호는 위치 신호가 끊기기 전까지 뱃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천마산호의 목적지가 이 지점에서 서쪽에 위치한 북한 항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비어있는 천마산호가 지난달 23일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지점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천마산호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대한해협 방향으로 이동하며 위치 신호를 껐는데 이에 따라 천마산호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 동해의 한 항구 혹은 러시아 극동 지역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마산호가 러시아 근해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선박 27척을 제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단일 조치가 명령된 다른 선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천마산호가 어떤 이유에서 모항인 남포에서 약 2,000km, 가장 가까운 항구인 라진항을 기준으로 약 170km나 떨어진 해당 지점에서 발견됐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천마산호의 발견 지점이 러시아 근해라는 점으로 볼 때 러시아 수역으로 향하는 중이거나 러시아 항구에서 빠져나와 다음 목적지로 이동 중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천마산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불법 유류 거래에 동원됐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올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유조선이 계속해서 정제유를 밀수하고 있다면서 천마산호에 대해선 2023년에 4차례에 걸쳐 남포항으로 석유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합동 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최근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천마산호와 같은 시기에 제재된 안산 1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을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도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유류 거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against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and refined petroleum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그러면서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는다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17년간 민간 차원에서 외국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한 협상을 벌여온 미키 버그먼 글로벌리치 최고 경영자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에 대해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버그먼 씨는 VOA 유라시아 디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원비어 석방을 위해 18개월간 비공식 협상을 맡았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영리기구 글로벌 리치의 전신인 리처드슨 센터 포 인게이지먼트에서 활동하며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와 함께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한 협상에 다수 참여해온 버그먼 씨와의 인터뷰 이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리치는 요즘 얼마나 많은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관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So we only take on a case if a family reaches out and asks us.
우리는 가족이 연락해서 요청할 때만 사건을 맡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에 6-7건의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여러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의 사건도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7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가자 지구에서만 67가구의 가족들과 직접적으로 일했습니다. 그 숫자는 줄었는데 일부는 집으로 돌아왔고 일부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아닌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민간단체나 기업, 개인 등이 참여해 전통적 외교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문제를 다루는 활동을 소위 프린지 외교라고 하는데요. 왜 존재하는 것인가요?
So I define it almost as the area that goes beyond what the mandate is and authority of governments.
저는 이를 정부 및 국제관계의 권한과 임무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정의합니다. 우리의 상대의 대부분은 미국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같은 정부와 교류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이란과 같은 정부와 협상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비록 포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우크라이나 문제나 핵 안전성, 세계 질서 등의 문제가 개입됩니다. 포로 문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협상에 나서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완수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상대가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정책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청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인도주의적 문제와 포로 문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북한, 미얀마, 러시아, 베네수엘라 정권과도 관여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십니까?
Those deals are never pretty. They're never good. Because essentially, you're exchanging an innocent person for a guilty person. So
그런 일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무죄인 사람을 죄가 있는 사람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때로는 무고한 미국인을 송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곳이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이 잘못된 사람을 잡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원하는 사람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와서 북한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One of the most devastating ones for me was Otto Warmbier in North Korea.
제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 하나는 오토 원비어와 북한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로 북한까지 갔었는데요. 빌 리처드슨 전 주지사 없이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리처드슨 전 주지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원비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항공기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그가 혼수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8개월의 협상기간 동안 저는 그가 그런 상태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의 북한 측 협상상대,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의 부상급까지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비어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직 살아있었을 때 오하이오주로 그를 만나러 갔었는데요. 저와 원비어, 그리고 원비어의 어머니 신디, 이렇게 셋이 함께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원비어 어머니에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비어의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의 노력 덕분에 아직 온기가 있는 내 아들을 안아볼 수 있었다라고요. 아마도 제 경력에서 가장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단체 등의 이런 노력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나요? 아니면 성가신 존재로 보나요?
When you just start to take in on the case, the captors don't want you involved because they have something they want from the US government, not from you.
사건을 막 시작할 때 납치범들은 저희 같은 상대가 관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무언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도 저희가 관여하길 원치 않습니다. 정부의 전략을 망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양측 중 그 누구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대표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리치의 미키 버그먼 씨로부터 미국인 석방을 위한 노력과 원비어 석방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 초점을 둔 제4회 본 자유포럼이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독일의 본에서 열립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 산하 본 분관과 본 시청이 공동 개최하며 19일 북한 인권 관련 세미나가 열리고 20일에는 탈북민들의 필사적 탈출과 강제 북송의 아픔을 그린 다큐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상영됩니다. 허승재 주본 분관장은 6일 VOA에 금년은 독일의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여기는 기본법이 제정된 지 75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본시가 이를 맞아 올해 모든 행사를 민주주의와 연관해 개최하고 있는 만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인권에 주목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포럼은 독일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본에서 분단이라는 고통의 역사를 가진 독일과 한국이 협력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북한의 인권 실상을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 눈으로 보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19일 본 시립미술관에서 열릴 토론회에는 독일 연방의회의 법률위원장이자 인권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빈켈마이어 베커 의원이 기조연설을 하며 베를린의 북한 인권단체인 사람 등 독일 관계자들, 비욘드 유토피아 공동 프로듀서인 수미테리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과 탈북민 출연진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본 자유포럼은 2015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아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목적으로 시작돼 이듬해까지 개최된 뒤 중단됐다가 지난해 3회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최초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돼 지난 4년간 의정 생활을 했던 태영호 전 의원이 앞으로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국제공조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은 6일 VOA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한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또 낙선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자유주의의 선거체제를 북한 엘리트층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태 전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4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참 부침도 많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시고 하셨는데 지난 4년을 돌아보시면서 소회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에 와서 국회의원을 열하는 그런 정말 과분한 그런 이제 집을 가지고 활동했고요. 제가 이렇게 탈북민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북한 주민들과 특히는 북한 엘리트층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 민주주의 그런 지수가 높은 나라인지 또 대한민국에 북한 출신들이 오면 물론 모든 것이 상황이 다 쉽지는 않지만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자기가 이루었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사회라는 거. 이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달리 그렇게 이제 출신을 보고 차별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규제 장치를 만들어서 신분 상승을 막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북한 공직자, 전직 공직자라고 해도 일단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찾아서 온다면 정말 공정하게 다른 대한민국 국민들과 다 같이 잘 대해주는 이런 사회라는 걸 이제 알렸고 이번에는 뭐 제가 구로 우리에 가서 선거에서 낙선되었습니다. 낙선되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 삶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그렇게 대단히 잘하려는 이런 정부 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그때 당시 북중 국경에 나와 있던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 무역상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야 뭐 한국 정부나 국정원에서 국회의원 주자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는 게 달가웠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주주의가 가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당선됐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 같은 데서는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는 걸 바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정말 우리 보수 정당에는 험지라는 데 가서 선거를 열심히 하고 또 낙선도 되고 그래서 저는 저희 이런 활동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거가 무엇이냐라는 걸 북한 주민들과 엘리트들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이런 기회가 됐고 앞으로 북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그런 일반 평등 비밀에 의한 투표에서 지도자를 뽑는 이런 시스템이 앞으로 꼭 되는 그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래도 지난 4년 동안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라든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아쉬워했던 게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갈 때에는 많은 분들이 제가 들어가서 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인권재단 출범과 같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회에 가서 열심히 했지만은 국회를 떠난 지금에 와서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은 발도 대지 못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되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정말 남들처럼 삭발도 하고 1인 피켓 시위도 하고 본회의장에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과 막 이거 국회 이걸 내와야 된다고 열심히 좀 더 내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서 북한인권재단과 같은 이런 걸 좀 만들어내는데 좀 일조했으면 상당히 좋았겠는데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 또 자책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 수많은 나라를 다니셨는데 이렇게 한 나라가 오물을 달아서 뭐 북한은 이제 민족 통일을 다 없앤 마당이라면 한 나라와 한 나라인데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오물 풍선을 보내는 이런 것을 최고 수뇌부가 결정하고 정부가 결정하고 보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국제사회나 또 우리 한국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정상국가라고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의에 기대면 항상 이제 우리가 피해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 그래도 국가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국제공동체의 국가로 유엔의 성원국으로 등록된 나라가 그것도 당국이 주도해서 그렇게 오물풍선 그런 걸음을 이제 상대방 국가에 내려본다는 건 이건 북한이 얼마나 이제 비정상적인 국가인가라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명백히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세습 독재자에 대해서 우리식의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서대에 기내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북한에서도 이제 태용호 의원이 이제 의원 생활을 마치셨는데요. 무슨 일을 할까 좀 궁금해하는 관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는 그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북한의 민주화와 또 인권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저 국제적인 인권 분야에서의 북한 인권 분야에서 국제 협력 공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당면에서는 이제 7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 가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이제 국제 세미나 이런 패널로도 제가 좀 참가하고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상당한 수가 되거든요. 이런 유튜브 구독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이런 안보 의식이라든가 또 민족의 동질성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만들어서 영원히 통일을 이제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저는 이 한국에서 남과 북은 앞으로 꼭 통일돼야 할 그런 같은 민족이고 형제이다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꼭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 통일이 되는 그런 이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유튜브 얘기를 하셔서 말씀인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한국에 한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계신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또 구독자가 수십만 명인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 북한 사람들 참 말도 잘하고 또 재치도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북한 분들이 저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점들이 좀 강조하고 싶으신지요?
해외에 나와 있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우리 탈북민들의 유튜브를 많이 볼 겁니다. 저도 북에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탈북민들이 유튜브를 더 잘합니다. 정말 수십만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이런 활동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유튜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좀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남북이 어떤 상황일 것인가 또 북한 사람들도 통일되었을 때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어떻게 남과 북이 같이 이런 좋은 이런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최근 이제 앞으로 VOA 이런 방송에서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더 부연한다면 북한에서 특히 김정은 지도부에서 미국에서 북한에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하는데 VOA를 김정은도 항상 VOA를 듣고 본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외무성에 있을 때 시간 단위로 해외 상황을 김정은에게 이제 컴퓨터로 통해서 보고하는데 북한 외교부에 이제 여러 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NN 팀 해가지고 CNN에서 나오는 방송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번역해서 서류로 올려보내는 팀이 있고 또 이제 뭐 NHK 팀 무슨 팀이 이렇게 팀들이 있어요. 근데 VOA는 한국말로 방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 방송하는 걸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방송이 나오면 그대로 그걸 기계로 바로 이제 타자가 되어가지고 그시그시 이제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제 VOA를 항상 듣고 있고 또 북한의 외무성 외교관들도 VOA를 이제 VOA가 이제 보도되면 그걸 이제 종이장으로 그것이 시간당 단위로 이제 나와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이 모든 이제 저 부서에 사무실에 쭉 배포됩니다. 컴퓨터망을 통해서. 그러면 다 들어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VOA 방송이 북한의 인권 향상과 민주화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4년간 의정 생활을 마친 태영호 전 의원으로부터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 활동 계획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에 제공하는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과 안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이 17도에서 24도, 안주는 16도에서 22도입니다. 남포 신의주 강계 오전에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남포와 강계는 오후에 한 차례 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포 기온 17도에서 24도, 신의주 16도에서 23도, 강계 14도에서 22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보겠습니다. 해주, 개성, 사리원 오전에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개성은 오후에 한 차례 더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해주가 17도에서 23도, 개성 16도에서 24도, 사리원 16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하루는 흐린 하루 예상되는데요. 함흥, 장진, 해산 오전에 흐리고 비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16도에서 21도, 장진 9도에서 16도, 해산 12도에서 18도입니다. 원산 평강 오전에 흐리고 비 소식 있습니다. 오후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17도에서 22도, 평강 14도에서 21도입니다. 청진 오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18도입니다. 선봉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3도에서 17도. 삼지연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13도입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1.5m로 오르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 2m로 오르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로 오르겠습니다. 6월 8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장량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우즈라제야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베트남 인권의 날 30주년 기념식에서 2023년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말했습니다. We seek to deepen our economic partnership and our people-to-people ties. 제야 차관은 우리는 베트남과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심화시켜 오늘날 세계적인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계는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보호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은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제야 차관은 말했습니다.
First, we are deeply concerned that Vietnam continues to impose severe limitations.
제야 차관은 첫째, 우리는 베트남이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종교나 신앙의 자유에 계속해서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기본적인 자유의 행사를 범죄화하기 위해 베트남 당국이 모호한 국가 안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인권운동가와 독립언론인, 소수민족과 종교자유 옹호자, 평화적으로 그들의 견해를 표현하는 일상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 부당한 체포, 그리고 가혹한 징역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야 차관은 수감된 언론인 팜도얀 트랑과 180명 이상의 부당하게 구금된 베트남 정치범 중에 포함된 종교인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둘째, 미국은 여전히 비정부기구를 위한 시민의 정치적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At least six prominent environmental defende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leaders.
제야 차관은 2021년 이후 최소 6명의 저명한 환경보호자와 민간인 지도자들이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같은 유죄 판결은 다른 민간 지도자들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티민 홍, 당딘 바흐 그리고 여타 환경보호자들의 재판 사례는 공정한 재판 보장과 인권 존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세 번째 우려를 하고 있는 분야는 베트남 당국이 인권운동가와 독립언론인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탄압하고 괴롭히며 위협하고 감시하고 검열하기 위해 국경 밖으로 손을 뻗치는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미국이 베트남 정부에 이러한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베트남 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인권운동가들의 회복력과 인내심을 칭찬했습니다. 제야 차관은 여러분의 결의는 영감을 준다며 미국은 더 정의롭고 자유롭고 공평한 베트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뒤에 항상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미 노동통계국은 5월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7만 2천 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19만 개를 큰 폭으로 넘어섰습니다. 그 전달인 4월에 비농업 일자리 증가가 전월 대비 16만 5천 개로 다소 주춤하면서 고용시장이 진정세에 들어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큰 폭의 고용 증가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점차 둔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와는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시장에서는 고용 둔화 국면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형 경기의 호황이 이어질 경우 금리 인하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명분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을 두고 당분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서방 주요 경제권의 중앙은행들은 피벗, 통화 정책 전환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스위스 중앙은행, 지난달 스웨덴 중앙은행이 각각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이달 5일에는 캐나다 중앙은행, 6일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4.0%로 시장 전망치인 3.9%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이로써 27개월 연속 실업률 4.0% 미만 기록은 중단됐습니다. 앞서 이 같은 기록은 50년 전에 있었습니다. 홍콩 최고법원인 종신법원에서 영국인 판사 2명이 사임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정치 상황을 그 이유로 언급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법무부는 종신법원의 비상임 판사인 조나선 섬션 판사와 로런스 콜린스 판사가 사임계를 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영국인이고 영국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콜린스 판사는 성명을 통해 홍콩의 정치 상황 탓에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섬션 판사는 사임계 제출 관련 현안에 관해 다음 주에 성명을 내겠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예고했습니다. 콜린스 판사와 섬션 판사는 각각 2011년과 2019년부터 홍콩 종신법원 비상임 판사로 재임해왔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홍콩 법원에서 민주화운동가 14명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지 한 주 만에 이번 두 판사의 사임 발표가 나온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지난달 30일 홍콩 법원은 국가보안법상 전복 음모 혐의로 전 입법회 의원 등 14명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형량 선고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뒤에 최대의 관련 사건입니다. 총 47명이 기소된 가운데 무죄를 주장한 14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지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중국에서 관습법을 채택한 유일한 사법 권역으로 기본법에 따라 해외 판사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국 양제, 한 국가 두 체제 아래 사법 독립이 지켜지고 있다면서 그 대표적 근거로 종신법원의 외국인 판사가 재임하고 있는 것을 꼽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지난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발해 로버트 리드 영국 대법원장과 패트릭 하지 영국 대법관이 홍콩 종신법원의 비상임직에서 물러나면서 흔들렸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협력의 일환으로 자국산 전투기를 제공하고 조종사들도 훈련시킬 것이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6일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프랑스 업체 다쏘가 제작한 미라지 2000-5 전투기에 우크라이나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될 전투기 물량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올 여름부터 프랑스에서 훈련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프랑스를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 달 미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공화당 지도부가 6일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7월 24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미 의회 합동회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게 된 특권을 갖게 된 점이 매우 감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